할렐루야. 오늘도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강원도 고성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태백산 산맥 줄령이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화재였죠. 거의 한 일주일에서 보름 탔나? 오래 탔습니다. 그 태백산맥 줄기가 새까맣게 잿더미가 되는 현장을 우리가 봤죠. 특별히 그 땅이 넓은 나라는 불이 한번 나면 한 달을 타요. 한 달을.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계속 불이 타요. 온 천지가 뻘겋게. 겁나죠.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 쪽에 큰 불이 나서 지금도 타고 있는지 하여간 뉴스에는 계속 나오질 않던데, 근데 이제 그 화재 원인을 보면 두 가지예요. 사람의 실수와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람에 자꾸 나뭇가지들이 건조해서 부딪혀가지고 자연 발화가 나죠. 근데 사람이 입산 과정에, 뭐 예를 들어 담배꽁치 같은 거를 잘 처리를 못해서 그 무심히 버렸다가 그 조그만 재에 묻혀있던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우고 그렇게 사람에게 고통을 주죠. 공동체 안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부터 살펴본 이 신명기 13장은 어제는 첫 번째 지도자들의 그 거짓죄죠. 선지자들의 거짓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항상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죄를 넘어서 오늘 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안에 어떻게 죄가 스며들어오는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다른 신들에게로 이끌어 간단 말이죠. 이런 거 보면 모든 죄의 시작이 사실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담은 누구로부터 넘어집니까?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의 속삭임으로부터 넘어져요. 이게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 베갯머리 송사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옳은 말도 있지만은 가끔은 아니죠. 자주. 이것도 말 잘해야지 또. 그런데 거의 모든 그 파괴와 유혹이 사실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이 돼요. 얼마 전에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 밥솥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터뜨렸던 형제 이야기 아시죠? 그 전부 10대 후반 아이들인데 형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받고 인명살상을 냈죠. 모든 죄가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유혹했잖아요. 절대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때 아주 모범을 보이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단호하게. 그리고 한 솥의 밥을 먹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 하나가 또 스승을 팔죠. 그 모든 일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생하지 않고 사실은 가까운 데서.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가작을 해서 갔다가 또는 동생이 이끌려서 갔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마음의 경계가 사실은 느슨하잖아요. 그 느슨함 속에서 이런 혼잡한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비진리의 내용들이 들어와서 급기야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주 험악한 얘기가 새벽부터 나오는데 뭐 쳐 죽이라, 진멸하라. 이게 전부 뭡니까? 오늘 현대용어로 바꾸면 권징이죠. 권징.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가장 그 심각한 그 혼잡의 원인이 뭐냐면 권징이 사라진 겁니다. 바른 권징이 사라졌어요. 이 성경에서 권징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교회 용어로 바꾸면 바른 권징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권징을 왜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할까요? 간단한 이유는 전체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전체 공동체의 안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단호한 권징을 성경은 늘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명기나 민수기나 다른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한 분인지 몰라요. 조금 그 거북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좁쌀 영감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디테일하고 뭐 이런 걸 다 쓰셨나 싶을 정도로 하여간 나한테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 자식이 아닌데 걔가 세수를 하든 밥을 먹든 안 먹든 학교를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의 문제일 땐 그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있나요? 쫓아다니면서 한 소리 또 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겁도 주고 그 어느 분이 이 모세오경 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다혈질이래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표정이 보여요. 굉장히 다혈질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딱 죽여버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이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데 너 그러면 그거 안 될 텐데 이러고 끝날 부모가 있을까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권징들이 다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오만 혼잡한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물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파워도 떨어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그냥 그게 적당히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진공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텅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이 웅크리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한눈을 팔면 대번에 넘어가게 돼 있는 구조와 시스템과 문화와 가치가 버무려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 백성을 집어넣으려니 하나님이 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남자분들 군대에 다 다녀오셨죠? 제일 세게 돌리는 훈련 현장이 어딥니까? 사격장 아니에요. 사격장에서 장난했다면 반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큰 사고 납니다. 제가 사격 훈련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대구에서 대구 아이들이 좀 엉뚱한 애들이 많아요. 대구에서 올라온 동기인데 총을 갖다가 거꾸로 지 눈에다 대고 그 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데 근데 그때 뭐가 휙 옆으로 날아가더라고요. 빨간 모자 쓴 조교가 2단 옆차기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눕혀버렸어요. 그대로 개구리 딱 뻗듯이 뻗더라고요. 사고 나죠, 그렇게 안 하면. 일단은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살리는 거죠. 총구를 어디다 이렇게 거꾸로 대요. 죽으려고 이제 환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그 위험을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가 던져진 세상은 참 무서운 곳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서 이런 가사 기억납니까?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나가보세요. 오만데 죽을 일밖에 쌓인 게 없어요. 세상이 아직 참 좋다 그러는 사람 아직 정신이 덜 난 사람들이에요. 죽을 일밖에 쌓인 곳이 없는 게 이 땅이에요. 거기에 매일 우리가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라고요. 이 새벽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단단히 무장해도 버티어 있을까 말까 한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불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표현이 단호해요. 그리고 분명해요. 그리고 과격해요. 진멸하라. 내게 바치라. 절대 손대지 마라. 말한 대로 죽인다. 쳐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 자녀들의 성결과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하죠. 17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매들고 벌주기 위해서 골목에 기다리는 그런 못된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손에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매질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딥니까?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알아들을 시기는 일단은 하나님이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익숙해지고 원만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땐 이미 아버지는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거의 90%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하나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의 행복,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즉,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단호한 징계와 권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결국은 숨기고 손을 대죠. 그래서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신할산 외투와 은금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장막 안에서 발견이 돼요. 장막 밑에, 장막 안에서. 그 장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막의 죄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장막의 죄.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항상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구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시지만 개별적인 만남을 이루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교회 움직임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죠?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오늘도 성전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숨쉬는 호흡의 현장이 미션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구별됨이 이루어지고 헌신이 이루어지고 드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주된 내용은 혼합사상과 이단에 대한 경고지만 이것들이 첫째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는가. 가장 마음의 경계를 늦출 수 있는 혈육과 인정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인정에 이끌리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인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성경의 원리에 이끌려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인간의 목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이익이죠. 이익이냐 손해냐가 늘 우리는 관심이지 이게 가치가 있느냐 유익이냐 관심 없잖아요. 교회는 목적이 이끌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성경의 가치가 이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는 인정보다 위에요. 문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새로운 가족을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육의 인정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그리고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건 정말 혈육 다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 속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에게 먼저 던져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 바른 성경적 가치인가? 이 질문이 늘 정직하게 물어져야 됩니다. 여긴 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궁극적인 주님이 설정하신 그 행복의 영역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지예요. 오늘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을 열어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인정과 정리보다 성계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나 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목적하신 그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천하를 위해서 또 다가온 일꾼 선출과 그리고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